배움의 목마른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한편의 설교 텍스트입니다.
네, 그 제목만 들으면 되게 종교적인 교리문답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맞아요.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 이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의 그 꽉 막힌 인식의 한계를 산산조각내는지 또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 임무죠.
아주 흥미로운 미션입니다. 그 텍스트에 등장하는 헨리 나우엔의 자궁 속 쌍둥이 대화가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네요.
아, 그 여동생이랑 오빠 이야기요? 여동생은 태어나면 엄마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막 기대하는데 오빠는 여기가 세상의 전부야. 엄마가 어딨어? 라고 반박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상상조차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 뇌가 어떻게 낯선 개념을 거부하는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믿으려는 인간의 맹점을 아주 잘 짚어낸 비유죠.
그러니까 마치 2D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가 앞뒤라는 3D 세계를 전혀 상상 못하는 거랑 똑같네요. 위아래만 아는 캐릭터한테 입체 공간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허구일 테니까요.
오,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 쌍둥이 오빠의 회의주의가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인식의 감옥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는 건 본능적으로 불편하거든요.
아하, 인식의 감옥이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순히 사후세계를 맹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이나 영원 같은 차원이 다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머릿속에 철학적인 빈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거부하는 이 회의주의가 20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예수시대 종교 엘리트였던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안 믿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는 부활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상이 아주 팽배했어요.
잠깐만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좀 뭐랄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엄청 극단적으로 몰아붙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건가요?
당시의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을 이해하시면 그들의 거부감이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들에게 육체는 순수한 영혼을 가두는 아주 더러운 감옥이었어요.
아, 몸이 감옥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죽음은 마침내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영혼이 해방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완전 끔찍한 악몽인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 감옥에 다시 갇힌다는 뜻이니까요.
헐, 오히려 육체를 되찾는 걸 징벌로 여겼군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악몽이라는 편견을 어떻게 깨려고 한 건가요?
거기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첫열매라는 논리를 가져옵니다. 농경사회에서 첫열매는 단순히 처음 딴 과일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앞으로 수확이 계속될 거라는 어떤 신호 같은 건가요?
핑고! 이 과일이 열렸으니 앞으로 똑같은 수확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고한 보증수표죠. 나아가서 제자들의 순결을 역사적 증거로 삼습니다.
아,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요?
네.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을 지키려고 감옥에 가고 목숨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거짓을 위해 목숨을 던지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심리를 통해서 부활이 허구가 아님을 역설한 겁니다.
그렇긴 하죠.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좀 삐딱하게 질문을 던져보자면요.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결국 죽음에 대한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달래려고 만들어낸 일종의 사후세계 보험 상품 아니냐는 의심도 들거든요. 죽고 나서야 혜택을 받는 보험이요.
아주 날카로운 반론이네요. 그런데 텍스트에 등장하는 한 남자의 일화를 보면 그 의심이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사업은 파산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건강마저 악화돼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있었어요.
와, 완전 바닥을 친 상태네요.
네,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며 주저앉은 사람이었죠. 그에게 던져진 부활의 메시지는 나중에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라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면 지금 당신이 겪는 실패와 절망 역시 절대 끝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현실의 고난을 박살내는 실질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을 사후보험이 아니라 오늘의 절망을 돌파하고 당장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해석해낸 겁니다.
마치 2D 게임 오버 화면이 사실은 3D 세계로 넘어가는 로딩 화면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조이스틱을 꽉 쥐는 것처럼요.
맞아요. 단순한 교례를 넘어서 가장 역동적인 삶의 태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텍스트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인식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네요.
절망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 인생의 거대한 실패나 심지어 죽음조차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걸 완벽하게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여러분이 내릴 결정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궁 속의 세상의 전부라고 우기고 있는 쌍둥이 오빠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